주간에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요두 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특별히 그 장사 지낸 것과 너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신 분이라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는,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분과의 대화 통해서 이제 나와진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쭉 봉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분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고대에 역사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대 아니면 초기에 이 기독교에 관한 역사를 많이 썼던 대표적인 인물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이 예레미야스 요아킴 예레미야스 이런 분이 있는데요. 요 요세푸스나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초기에 기독교 역사를 많이 이제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부터 그다음에 이제 아예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AD 70년까지 약 170년 동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가문이 그 가문이 굉장히 유력하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냥 니고데모 한 명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책에서 이 복수의 책에서 니고데모 가문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얕은 집안 배경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바리새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불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세리들과 아니면 죄인들과 장녀들과 기본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 당대에는 이 헬라 문화와 그다음에 로마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에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분리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좇겠다. 율법대로 살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왔던 인물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 가문 가운데 있었고 본인도 지금 바리새파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모든 그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아시듯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원이 70명 내지는 72명 이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약 70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와 정치를 주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땅 말고 저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정치적인 부분들과 종교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공회가 산헤드린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 위치 자체가 상당합니다. 자, 왜이 얘기를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하냐면 그런 엄청난 사람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영양도 있을 만큼 있고 가문도 엄청나게 훌륭하고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그 사람이 지금 몰래 밤에 한참 당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저기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어떤 이 갭은 뭐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으로 우리가 따지자고 하면 저기 이제 강남의 집과 저기 우리 남쪽 나라의 어떤 섬의 어떤 뭐한 평의 어떤 그 가치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얘기할 때도 사실 이런 차이예요.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배경은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아예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를 아예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며 집안이 훌륭한 사람이 저기 갈릴리 촌에서 목수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 사람한테 밤에 찾아왔다고 한 것은 사실은 너무 그때 배경으로 따진다고 얘기할 때 너무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올수 없었기 때문에 밤에 왔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때할수 있는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그왜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보면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쿨트 보니까 그렇지만 조금 자세하게 보면 사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본인이 불리움을 받는 사람인데 자신을 낮춰서 이 청년 예수에게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거는 랍비는 좀 높은 사람한테 함부로 쓸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니면 뭐 지식적으로 충분히 유대인들의 회중을 끌고 갈수 있는 지도자로 인정될 때 비로소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똑똑하니까 랍비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율법의 테두리 속에 가장 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밝은 사람이 랍비요라고 부른 겁니다. 그 말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고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사실 니고데모가 발걸음을 하기까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보여지고 들려진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는 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메시아라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볼수 있고 분명히 이렇든지 저렇든지 이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와서 만났을 때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졌다고 얘기하면 본인의 모든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문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 속에 있는 갈급함과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지켰지만 해결될 수 없는 그 갈급함,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구원의 갈급함과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본인이 볼때100% 어떤 팩트,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혹시 와서 들켜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밤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한 것을 이제 이 니고데모는 알아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표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이런 의미예요. 기적 자체가 그냥 놀라운 일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 이걸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표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인 거죠. 이게 니고데모가 참 영적으로 눈이 열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 왔는지,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안고 왔는데 그걸 꿰뚫어 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팩트인데 하나님 나라 사실 정말 궁금하고 원했던 것이 이건데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걸 조금 살펴보면 여기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텐이라고 쓰였어요. 아노텐.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가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시. 또 하나는 위로부터. 그래서 이 아노텐이 사실은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기원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원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구원의 본질은 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거를 한꺼번에 표현한 게 아노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런 의미.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 이게 거듭납니다. 요게 이제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좀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걸 그냥 따로 보는 거예요. 물과 성령 이렇게 따로 보는 겁니다. 따로 볼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씻음 아니면 죄 씻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물과 성령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원문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화법상, 예, 비슷한 것들을 두번이 쓰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물, 즉, 성령,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 넘치리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할 때그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도 틀리지 않지만 물, 즉 성령 이게 더 이제 이 강조법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봐야 그건 육이야. 그걸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을 설명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분명히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본외의 얘기지만 엊그제 보니까 CLF라고 하는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모임 이런 광고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유심하게 보는데, 야, 정말 표 하나도 안 내놓고, 정말 그냥 세계 기독교 지도자가 모이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겁니다. 광고 다 해놓고 끝에 뭘 광고하고 있냐면, 왜 박옥수 목사에 관한 부분들을 올려놨더라.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모임인 것 같아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원파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야, 기가 막히다. 전혀 그런 색깔 내지 않고. 여러분, 이제 조금 극단적인 어떤 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는데, 매달 며칠 날 구원받은 거 몰라? 네 태어난 생일도 몰라?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달 며칠 날 태어났다라고 누가 장담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뭐 패러다임 이 안에 하나님 역사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아래에 달려 있어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구원받은지 몰라요. 분명히 믿을 때 구원받았겠죠. 맨날 며칠을 따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분명히 바람이 분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바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때에 번외의 얘기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니고데모가 궁극적으로 궁금해서 온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다는 그 얘기겠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얘기는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얘기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대부분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건한 최고의 지도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리하면서 자기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순수하게 세속적인 거 끊고 헬라 문화 끊고 이 로마의 정치적인 부분들도 다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내 종처럼 맹인이겠냐. 나의 종처럼 이렇게 안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예, 뭐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실상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속임수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표현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전 세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우리 아놀드 목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홍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아놀드 목사님이 지금 쿠바로 들어가셔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나오시라.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쿠바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 병도 병이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 자기가 교회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교회의 어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교회의 어떤 대표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그동안 했던 많은 어떤 부분들이 처리해야 될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한두 달은 걸릴 것 같고 한두 달이 걸리니까 엘살바도르 두라노 대회를 참여하려고 그러면 이걸 못 끝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그렇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끝내는 게 좋은데 빨리 끝내려고 하면 엘살 두라노 대회를 참여를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 후자 그럼 그렇게 빨리 그것부터 빨리 끝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말 끝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그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냥 농담이었길 바라는데 이 끝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으로 툭 던졌다고 하더라고. 아니, 이제, 그 말을 제가 이제 광희 목사한테 듣고, 농담했겠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어떤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겠나. 저 한 분으로 100개 교단 이상의 중요한 제자들이 연결되고, 이 한 분의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정부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겠죠. 마음에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묵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런 가운데도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화를 끊고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가 되더라고. 사실 뭐 아놀드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아놀드 목사님이 표적이지만 아놀드 목사님 밑에 있는 뭐 다수의 제자들 또한 그럴 것이고 그게 쿠바만 그렇겠냐는 말이에요. 북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기 그 이슬람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뭔가? 어떤 마음 자세로 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어떤 중간 역할 누가 하냐? 전부 목회자들이 합니다. 네. 전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2단이다. 아니면 절에서 그렇다.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목회자, 교회 안에 심지어 어떤 이렇게 조직의 이렇게 최고 사람들, 종교국의 사람들, 목사연합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중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들만. 우리가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다이 사람들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 땅의 교회들이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튼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순간순간 복음 가지고 생명 걸고 전하고 있는 수많은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목숨 걸고 저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왜 이리 정신 못 차리냐, 그런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들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해보니까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예,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계속 푸시했는데,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한 그렇게 어둡다는 것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열두 제자들의 모습이,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와서도 재죽일까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네요? 불 내려버릴까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제정신이냐? 그렇게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나 내려와서 당장 한다는 게 영혼 사랑한 마음 1도 없이 제 불로 내려서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이게 실상이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근데도 이걸 모른단 말이냐? 이게 보니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을 어떤 수준을 어떤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민족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가 선생 아니냐, 이스라엘에. 근데 이런 걸 모른단 말이냐. 무너지는 얘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오신다고 할때 과연 칭찬하겠냐 말이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래도 먼저 복음 받은 놈 아니냐? 어? 네가 먼저 복음 받아가지고 이렇게 당세우고 한다고 뛰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 이거 모르냐? 저한테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모르냐, 이 얘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인생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알려준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알려줬냐? 니고데모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볼 때, 당신이 십자가 지심을 가장 먼저 밝힌 인물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었겠죠. 하지만,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 니고데모한테 한 거예요. 과연 거듭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기초 중에 기초도 안 되는 사람한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냐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듣는 건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진 요 전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그대로 우리한테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니고데모 수준이라 알아듣지 못해 이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건 병든 겁니다. 아니면 모르든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에 내가 인생에 단 한 번도 그 사실에 감동이 돼본 적이 없다.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별 감정이 없다. 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본입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예전에 혹시 뭐 나쁜 얘기 잠시 드리면 왜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이든지 하여튼 생각나지 않나요? 생각할 때마다 뭐 가슴에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가슴 먹먹함, 늘 먹먹하면 뭐 가슴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뭐가 없다. 이거는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몇 가지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는 방법 몇 가지 해가지고 막그 기도해가지고 응답 몇 가지 받고 그런 수준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그런 수준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이리이리 방법 쓰면 귀신이 좀 물러가고 이리이리 방법 쓰면 조금 기도 응답이 되고 이리이리 방법 쓰면 조금 뭐 이렇게 뭐 방, 이, 뭐, 뭐 하는 일이 좀잘 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형 프로젝트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을 육신을 입히셔서 죽이시는 프로젝트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알아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못 알아듣죠. 하지만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게 정말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니까 저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저 쿠바 같은 데서, 저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저 엘살 같은 데서, 저 모리타니 같은 데서, 저 라이베리아 같은 데서, 기니 같은 데서, 예?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 저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져서. 그게 은혜예요. 예,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셔서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쭉 전하고 나서 이게 결론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믿었다고 했는지 안 믿었다고 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짧은 저녁의 만남에 니고데모한테는 큰 메시지가 된것 같습니다. 아, 거듭나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갈수 있겠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거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니고데모의 메시지는 딱 요한복음에 세 군데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바리새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잡아와. 이런 분위기인데 그 앞에 딱 정면으로 가로막고 얘기하는 인물이 니고데모. 무슨 말 하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행동한 걸 정확하게 보고 심판해야 되지 않냐? 왜 이러냐? 라고 그이 전체 앞에서 이 소위 말하면 어떤 분은 영적인 커밍 아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당신들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또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장사 지내는 장면인데요. 장사 지내는 장면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그 묘가 어디 누구의 묘였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묘입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 성경에는 백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금 밤에 급하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정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좀 알려주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 부은 어떤 그 사건 혹시 기억나시죠? 거기 향유 부은 사건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막 책망을 하잖아요. 너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되지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나 아니면 명절 이렇게 빼면 1년에 평균 일하는 날짜의 수가 한 20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금토 빼면 뭐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의 1.5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연봉이 3천만 원일 수 있고 5천만 원일 수 있고 더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4천만 원 정도를 평균 연봉으로 한번 책정한다고 하면 한 건의 가치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100리트라, 100건이라고 얘기합니다. 100건. 100건이 어느 정도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150년 연봉입니다. 150년 연봉. 150년 연봉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60억?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양이 마치 황제가 죽었을 때의 어떤 예우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거면 적당하게 가지고 온거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의 자기 전 재산을 가져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전 재산은 아닐지라도 할수 있는 최고의 예를 표하면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니고데모 전생에는 뭐 어떻게 사역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 이제 힌트는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 그래서 이제, 정경 말고요. 정경 말고, 외경, 그다음에 위경,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니고데모 보금서가 있어요. 니고데모 보금서. 그다음에 빌라도 행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빌라도 행정관 니고데모 보금서를 니고데모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되지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관심 안 가지셔도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제대로 메시지를 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에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이제 장사 지냈을 때를 그 기준을 보시면 일평생 아니면 공생애 내내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요.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았다. 숨어 있었다. 근데 가장 위기 때딱 등장했던 인물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숨어있던 제자. 하지만 가장 중요할 때 목숨 걸고 자기를 만천하에 드러낸 제자. 이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도 이분들의 신앙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피로할 때에 빛을 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하는 긴장을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신 사실 그것만 해도 니고데모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마다 니고데모는 등장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어떤 장사 지낸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없었던 사실 그럴 리가 없지만 마지막 그럴 리가 없지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됩니다. 원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시체 처리가 뭐냐면 내려가지고 쓰레기장에다 이렇게 치워버린다는. 이제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자의 묘에 묻히게 한 그런 결정적인 역할들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하게 되고요. 황제의 이 사람이 정말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깊이 있게 담아야 되겠고 비록 이제 드러나지 않고 많이 표가 나지 않지만 꼭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인물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